제11장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와 예루살렘의 원칙. 동역자 집회 9. 시간 1948년 4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상해 합동로. 떡대는 집회에 사람을 받는 문제에 관하여. 주님의 상에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에 근거합니까? 아니면 그의 영을 접하는 것에 근거합니까? 어찌마니 형제님, 질문을 하는 것은 옳지만 단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이 입을 열어 서너 마디 혹은 3~4분을 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입을 열지 않으면 당신은 그의 영을 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조급한 말을 할 수도 있으며 나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의 영은 변함없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영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말에 의해서만이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입을 열면 그의 영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은 즉시 너희 영이 어떠한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입을 열자 주님은 그들의 영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며 그의 말 가운데 그의 영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의 상에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질문하는 것만 근거로 할 수 없고 또한 그의 영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님의 상에 받아들여지기를 요청하는데 당신에게 그의 영이 옳지 않다는 느낌이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느낌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처리는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만 그에게 말하면 됩니다. 이러한 일은 당신의 입을 거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신약의 사역에 관하여.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겨 있음. 질문. 고린도후서 3장의 사역은 다른 곳의 사역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찌마니 형제님. 여기에서 말한 사역은 이 며칠 동안 우리가 말한 사역과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한 사역은 신약의 사역에 속한 것입니다. 신약의 사역의 성질은 구약의 사역의 성질과 다릅니다. 신약의 사역의 중점은 3장 18절이 말하듯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이 사역의 한 결과를 말해주며 더 나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이 관계는 바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사역이 우리에게 있는 까닭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은 질그릇이지만 속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단지 보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감춰진 보배를 줍니다. 오늘날의 어려움은 사람들이 다만 질그릇을 개선하려고만 하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나타내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나 꼭 붙들고 있어서 보배가 나올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원칙은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 질그릇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천연적인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질그릇이 되지 않고 어떤 말을 감히 하거나 들을 수 없고 무엇을 감히 보거나 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야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다만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은 영원히 조금의 가치도 없습니다. 주님이 만약 당신을 학생이 되도록 안배하셨다면 당신은 학생이 되면 됩니다. 주님이 만약 당신을 주부가 되도록 안배하셨다면 당신은 주부가 되면 됩니다. 당신이 학생이 되거나 주부가 되는 것이 결코 당신 안에 보배를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신약의 사역은 주님이 당신에게 얼마의 보배를 주었느냐에 달려있지 당신이 질그릇을 얼마나 깨끗이 씻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수선하거나 개선하지 않음. 오늘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그가 개선된 질그릇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얼마나 개선되었든지 간에 한 가지 결과는 바로 사람으로 그것 자체를 주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 나타남에 있어서 아주 비범하지만 바울 자신은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의 사역은 강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 자신은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타격을 받고 처리를 받음으로써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는 외면적인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개선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밖에 질그릇과 안에 보배를 구분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화수은 교사는 참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녀는 날마다 해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찬송가 282장은 그녀가 쓴 것으로 상당히 높은 찬송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녀 앞에 가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의 서재에 들어갔는데 그녀의 쓰레기통에 폐지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그녀가 아침에 편지 한 통을 쓰는데 쓰다가 아내 느낌이 좋지 않으면 버리고 다시 쓰다가 또 아내 평강이 없으면 버리고 해서 폐지가 쌓이게 되었으며 그녀의 편지는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그녀가 주님 앞에서 산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외면적인 경건은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당신에게서 역사하신 것만이 계산될 수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적인 방식으로 살기를 배운 사람이지 수단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예수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죽임 당하심입니다. 이 죽임 당함은 내적인 것이지 외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형제자매들을 잘못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처럼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성인을 모방하라고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모방이 거기에 있으면 실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것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나가야만이 참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원칙은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자신을 개선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방임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을 개선하려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질그릇을 개선하려는 뜻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의도는 보배가 질그릇으로부터 표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하거나 모방하지 않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가장하고 모방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해 성탄절 때 스파크스 형제는 풀밭에 누워서 그의 아들과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그릇이 불타 없어진 듯 사람들에게 부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3분도 머물러 있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바뀌고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외면적인 가장은 조금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이며 아내 주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질그릇을 주의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직 자신을 손상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들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분만 주의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인자는 오셔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실행되고 있는 몇몇 원칙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뭔가 특이하거나 신비스러워야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에는 더 이상 신비스럽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아는 까닭에 그분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아주 깊은 역사를 하실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번 홉킨스는 캐스윅 운동의 인도자로서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거룩해 됨을 전했습니다. 그는 토끼의 귀를 그리는 재능을 갖고 있었는데 늘 각양각색의 토끼의 귀를 그려서 그의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주어 놀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조금도 영적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성결에 대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성결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으시고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여 그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어두움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란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지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보고 안쓰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영 안에서 강함. 천연적인 천진함과 영적인 단순함은 별개의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는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은 항상 그들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육체적인 사람은 안에 그렇게 많은 것이 없는데 외적으로 소유한 것이 내적으로 소유한 것보다 많습니다. 사람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밖으로 뭔가 해보이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역량 있는 생각도 강한 감정도 다 소용없습니다. 무게 있고 강한 영을 가진 자만이 유용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전신의 7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머리가 전신의 3분의 1이 된다면 아주 보기 흉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면 보기 흉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강한 영과 함께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보기 흉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돌출된 부위는 코입니다. 사람이 벽이나 문에 부딪힐 때 맨 먼저 부딪히는 것이 코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은 우리의 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커다란 영, 강한 영, 처리받은 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된다면 다른 이들이 우리를 만날 때 강한 영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만지는 것이 다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질뿐이라면 우리는 전혀 쓸모없을 것입니다. 동역자들 간의 동역에 관하여 성령의 권위에 의해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질문. 동역자들의 동역은 다만 몸의 사역을 근거로 합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오치마니 형제님, 그렇습니다. 동역에는 또한 안배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면으로 동역은 성령에 근거합니다. 사도행전은 또한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까닭은 성령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마치 몸의 신경과 같습니다. 몸이 머리의 지시 아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머리는 성령에 의하여 온 몸을 다스립니다. 오늘날 실질적인 역사의 권위는 성령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그분의 몸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권위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얼마의 권위를 주시고서 다 쓰면 와서 또 가져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위는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바울, 요한, 베드로에게 나타난 권위는 성령이 주신 것이었으며 성령은 그들로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권위의 문제는 주님과 연합의 문제입니다. 권위를 얻는 원칙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시작에서 안디옥 지방에서 나가는 역사는 성령의 위임에 의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역자의 주님 앞에서의 개별적인 역사는 몸 안에서의 그의 사역에 달려있지만 주님의 역사의 전반적인 운행은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원칙을 따름. 중심에서 둘레로. 오늘 우리는 새롭게 예루살렘의 원칙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역의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도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에 우리가 한 구에서 한 말은 오늘 한마디로 다시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방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의 사역에는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 구에서 말한 것은 지방교회가 성숙한 이후의 광경입니다. 이 몇 년간 우리의 사역의 실패는 지방교회가 성숙하기 전에 권위를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서에 따르면 먼저 예루살렘이 있고 그런 다음 지방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는 예루살렘이 없이 먼저 지방교회들을 갖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길의 순서는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에 이르고 그런 다음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있은 후에야 지방교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 점을 보지 못했으므로 각처에 비록 많은 작은 지방교회들이 있었지만 동역을 배우지 못했으며 결국 지방교회들은 한 동역자와 두세 명의 책임 형제 아래 있는 작은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주님의 간증의 어려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빌의 위치에 있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돌이켜 예루살렘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길을 갈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성경 해석가들은 사도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옳습니다. 후에 그들이 나간 것은 핍박을 인해서가 아니라 도처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뭔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요한과 베드로를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살펴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중국에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역의 길에는 언제나 먼저 예루살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있고 교회가 있으며 또한 공과들을 배울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있은 후에야 안디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배워야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하나의 교회였지만 일반적인 지방교회와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가 있고 장로가 있었지만 빌립보에는 다만 장로와 집사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는 지방교회와 사역의 중심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밖에 핍박이 우리를 몰아내든 혹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주하거나 분산되든 우리는 예루살렘의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땅끝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갖고자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없다면 사역에서 나아갈 길이 없게 됩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사역의 중심에 모임. 그러면 실행면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 원칙을 분명히 보았다면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만일 동역자들이 개인의 사역을 내려놓고 먼저 예루살렘에 모인다면 주님께 길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안디옥에 있었지만 문제가 있을 때 여전히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습니다. 안디옥은 복음 전파의 중심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에 관하여 말한다면 안디옥이 있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사람들로 모형을 보게 하려 한다면 여전히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오늘날 복권주의에는 몇십 개의 모임이 있고 동역자들은 30여 명이 됩니다. 집회의 인수가 많기 때문에 사역하는 형제들은 다만 자신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만을 보고 모두가 땅끝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일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주에서 집회를 가졌을 때 어떤 이들은 무기장을 가져오지 않았고 어떤 이는 칫솔조차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곧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 자신의 지방에 있었습니다. 현재 복주에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1,000명 이상이 있지만 사역하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예루살렘에는 120명의 사역하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20명의 동역자밖에 없습니다. 이 20명은 120의 짜투리에 불과한데 어떻게 필요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기본적인 원칙을 떨쳐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은 손상받을 것입니다. 합당한 사역의 길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그런 다음 이 사람들을 보내며 그 후 다시 사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후에라야 안디옥의 산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모여서 하는 길이 흩어져서 하는 길보다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내가 복주에서 이 일을 꺼낼 때 복주의 형제들은 처음에 나에게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 길이 옳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안디옥을 예루살렘 앞에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밖으로부터 안으로 역사해 올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국 사역에 관한 청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중국에서의 길은 마땅히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 중국 내륙 각지의 사역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혹은 잠시 정지해야 합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동역자들의 수는 너무나 적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한 세대 전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뒤이을 세대가 없습니다. 현재 맨 먼저 돌아봐야 할 곳은 아마 상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연해 지방에서 많은 시작을 가지시려 한다고는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연해 지방에서 적어도 약간의 시작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홍콩에서 몇몇 형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지방에 움직임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은 할 만한 일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혹 두세 지방에서 동시에 시작을 가지실 것인지, 아니면 다만 한 지방에서 시작을 가지실 것인지 알지 못하나, 어쨌든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루살렘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영적 교육을 받음. 과거 지방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사역에 커다란 실패가 있었습니다. 1928년, 1934년, 1936년, 그 몇 년간 간증 방면에서 우리에게는 확실히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의 교육면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도 그것 같고 저것도 그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초적인 안배가 부족했고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들은 초신자 교육을 주마다 다시 시작하듯이 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죄를 자복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배상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신 과정의 제목, 30 내지 50개를 골라서 매년 되풀이하여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들은 진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다면 터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 전체를 기초부터 다루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방법이 변할 수 있지만 후자는 방법이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발자취가 같은 경우가 없고 두 사람의 간증 또한 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받는 가르침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각 사람은 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본적인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동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훈련을 받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는 그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회에서는 다만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뿐이며 그러한 사람들은 아멘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릅니다. 나는 이제 1년 또는 반년의 시간을 들여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장래 사람들이 우리를 탓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장래 사람들은 우리를 나무랄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보조가 있어야만 동일한 간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표준에 이른 그리스도인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방법은 각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동일한 가르침을 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은 모두 이러한 것들을 보충 수업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실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충분한 생명의 분량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제목들은 죽은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방법이 죽은 것이라면 우리가 산출한 것은 또 하나의 전통이 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처리해야 할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 안에서 말한다면 사람들은 처음 들었든 10년 동안 들어왔든 살아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말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심합의하여 예루살렘의 길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일은 당신의 앞날과 당신의 가정을 만지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안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곳에 가서 뭔가를 하는 데에는 약간의 안배가 필요합니다. 혹 어떤 형제가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었다면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한 곳에서 3, 4년 살면 나무가 뿌리를 내린 것처럼 뭐든지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것을 베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끌고 하는 것임. 사역의 원칙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댓 사람을 이끌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해에서의 사역이 건축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온 상해의 형제자매들이 다 기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함. 이외에도 교회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누구도 돈을 꼭 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초기 교회 가운데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놓친다면 커다란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초기 교회 실행의 한 항목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면 이 일에 있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늘 가난한 사람을 접촉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넓힐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바를 생각하고 기회를 찾아 그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단절된 교회는 분명 흥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천한 사람을 향해 자신을 낮추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는 자신 낮추기를 배워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돈을 사람에게 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떤 공과를 배우고 뭔가 만져지고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만이 그 결과 그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도움이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야 옳은 것입니다. 내가 상해에서 살 때 하루는 저녁에 거리에 있는 한 아이를 불러서 함께 찹쌀죽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찾아서 가난한 사람을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결코 가난한 사람과 분리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격이 옳지 않고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려와 자신을 낮추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돈을 내보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려 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직업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장사하는 이들은 그들의 돈 버는 방법을 바꿔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바꿔야 합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학업이 복음과 관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복음을 중심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다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생명 전체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을 수 있겠지만 당신이 가서 그 말씀을 실행할 때에는 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으로 돌아가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의 집회가 5월에 끝난 후에 어떤 이들은 상해에 남아있고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복권에 가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다른 지방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는 여전히 상해로 돌아와야 합니다. 상해는 강해져야 합니다. 한 지방에서 합당한 간증을 지닐 수 있다면 다른 지방에서의 역사는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여줄 모형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지만 우리는 틀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단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령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한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기 원합니다. 어쨌든 오늘날 모든 사역은 반드시 몸의 원칙을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흩어져서 하는 방식이 아닌 동역 안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